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추가 용의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12일 열린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서 4명의 용의자 이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자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장, 와이, 제임스, 하나모리 등 4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김정남 암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씨와 베트남인 도안 티흥호 씨와 범행 당시 접촉했거나 이들을 포섭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인인지 또 범행 당일 출국한 북한인 용의자 4명과 동일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사건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티 아이샤 씨와 도안 티웅 씨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일 반이스라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유엔 교육과학문화위원회 유네스코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유네스코 체납금 증가와 근본적인 기구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헤더 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정회원으로 탈퇴하는 대신 비회원국 옵저버로 활동하겠다는 인사를 유네스코 사무총장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내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이리나 보코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와 유엔 가족 그리고 다자주의의 손실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 역시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 성명에서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로써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시장에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기업들이 주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년 미만의 단기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관련 세부 규정이 바뀌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12일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아 전 총리는 이날 카이로에서 이집트의 중재로 이틀간의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건 성향 정파인 파타당 대변인 역시 프랑스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모든 영토를 통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의 관할권을 자치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파타와 하마스는 지난 10년간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왔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억류된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사람은 미국 국적의 케이틀린 콜맨 씨와 캐나다 국적인 그의 남편 조부와 보일 씨,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아이들 등 모두 5명입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실행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11일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근인 코람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쳐 이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성명에서 콜맨 씨 가족과 석방은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에서 긍정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시겠습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발표된 2017 안전한 도시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보와 보건, 시설, 치안 등 4개 부문의 안전 지표를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도쿄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 뒤를 싱가포르, 일본의 오사카 등 이 아시아 도시들이 이었고요. 캐나다의 토론토, 호주의 멜버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이 서구 도시들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가 15위, 뉴욕과 워싱턴 DC가 각각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의 서울은 14위로 지난 조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안전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는데요. 전쟁과 범죄의 위협 없이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춘 도시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8도, 신의주 6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9도, 함흥 역시 5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고요. 끝으로 청진은 3에서 14도 기록하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제임스 아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불가능을 뜻하는 Impossible 함께 들어보시죠. I remember years ago someone told me I should take caution when it comes to love. I did, and you were strong and I was not. My illusion, my mistake. I was careless, I forgot I did. And now when all is done there is nothing to say. You have gone and so effortlessly. You have won, you can go ahead. Tell them all I know now. Shout it from the rooftops. Write it on the skyline. All we had is gone now. Tell them I was happy and my heart.
arms are open. Tell them what I hoped would be impossible. And broken hearts, I know, and thinking all you need is that building faith on nothing words, empty promises will wear. I know, and now when all is done, there is nothing to say. And if you're done with embarrassing me on your own, you can go ahead, tell them all I know. Should take caution when it comes to love. I did. Tell them all I know now. Show it from the rooftops. Waiting on the skyline. All we had is gone now. Tell them I was happy. How my heart is brok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탈퇴하고 캐나다와 별도의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을 빼내기로 했고요.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났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1994년 두 나라와 멕시코가 함께 발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워싱턴에서는 세 나라 통상 당국자들이 모여서 이 나프타를 고치기 위한 4차 재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미국과 캐나다 정상회담 사진 촬영 때 기자들이 이 나프타 재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재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프타 탈퇴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어서 또 타결할 수도 있다면서 세 나라 모두의 혜택을 주는 매우 창조적인 재협상으로 나프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에게 필요한 나프타 조항 변경을 할 수 있을지 보자. 우리는 우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나프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내용을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나프타를 반대해왔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나프타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나프타 탈퇴가 현실화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개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나프타 재협상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캐나다 총리는 뭐라고 대응했나요?
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는 이 나프타에 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워싱턴 DC 시내 캐나다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프타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자신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무슨 일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탈퇴로 나프타가 종료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이 이 탈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나프타 재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 소장이 11일 멕시코에서의 나프타 재협상 진행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재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독소 조항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프타의 독소 조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공정성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재협상 지침에서 개정 대상으로 꼽은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원산지 규정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 부품이 이 회원국 안에서 생산된 제품이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규정인데요. 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 비율이 너무 낮아서 미국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미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 의견차가 워낙 커서 당초 오는 주말까지였던 일정이 다음 주 초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 마약과의 전쟁의 강도를 낮춘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2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 군, 기타 사법기구들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마약 단속 업무는 마약 단속청이 전담하겠다는 건데요. 경찰 병력은 필요에 따라서 마약 단속청을 돕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예. 자, 이 경찰과 사법기구들을 마약 단속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특유의 거친 어휘로 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바보 같은 유럽연합 사람들을 만족시키길 바란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마약 단속 정책을 고치면서 유럽연합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네,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이 필리핀의 마약 단속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표방한 대대적인 단속을 해왔는데요. 경찰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민병대까지 용의자가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 가장 강하게 필리핀을 비판한 게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비판 때문에 이 경찰을 마약 단속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네, 필리핀은 거대한 조직 소탕에 주력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지휘권을 넘기고 경찰이 진행하던 이 거리 단속은 멈추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 전환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압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짚었는데요. 그보다는 최근에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마약과의 전쟁의 강도를 낮춘 근본 원인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필리핀 국민들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마약 소탕과 범죄 척결 또 치안 확보를 목표로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내세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범죄자 10만 명을 처형해서 바닷속에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시민들이 열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이 10대 청소년의 마약 혐의를 조작해 사살하고 또 하룻밤새 30여 명이 한꺼번에 처형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전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사회기상관측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습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6월에 66%였다가 석 달 새 18%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자기 책임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결국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10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46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늘어나는 유네스코 체납금과 유네스코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필요성, 또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가볍게 내려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유네스코의 부실 운용과 불안한 반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미국은 유네스코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미국 정부는 정식 회원국에서는 탈퇴하지만 상임 참관국으로 유네스코와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세계의 유산 보호와 언론 자유 수호, 과학적 협력과 교육 증진 등 유네스코가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견해와 관점 또 기대 등을 밝히기 위해서 상임 참관국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코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코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창립 회원국이기도 한 미국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1984년에 유네스코가 친소련 성향을 보인다면서 탈퇴했다가 2002년에 다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탈퇴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네,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서 내년 2018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네스코 헌장 2조 6항에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과함으로써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고 통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12월 31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정식 회원국의 자격과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자, 유네스코는 미국의 탈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와 유엔 가족 또 다자주의 손실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1년에 미국과 이스라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해서 엇박자를 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중동 평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을 하나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로 이 유네스코에다 지원하는 분담금을 상당 부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최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 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도 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국무부 성명이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외무부에 유네스코 탈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을 환영하면서 유네스코가 역사를 보존하기보다는 도리어 훼손하는 우스꽝스러운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정은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건강보험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커스텐 닐슨 백악관 비서실 차장을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여성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제도, 일명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의회에서 이 오바마 케어 폐지안 통과가 무산되자 결국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 건강보험법 개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석한 가운데 현행 오바마케어 일부 규정을 완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서명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s is why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Taking the first steps to providing millions of Americans.
네,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 행정명령은 건강보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낮은 가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후생부와 재무부, 노동부 등 연방기관들이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행정명령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새 행정명령은 우선 보험회사들이 혜택을 줄이더라도 좀 더 싼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현행 오바마케어 아래에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했던 혜택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나 출산득의 혜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저렴한 보험 상품 가격을 내놓음으로써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연합체를 형성해 주 경계를 넘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합해서 건강보험회사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도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존의 정책이 변화를 주게 되면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겐 만족스러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행 제도 아래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필수 항목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싼 가격의 보험 제품을 구매하면 되니까요. 자, 하지만 나이가 많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회사가 혜택이 많은 상품에 대해선 보험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보험사들이 싼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주요 혜택을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이 현 보험업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인이 이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대단한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발표한 행정명령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이 실제 이행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행정명령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공청회와 더불어 이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미국 현행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가 비싸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법인데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료 부담을 낮추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되고 또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됐다며 폐지를 추진해왔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 5월에 가까스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네 차례나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백악관이 11일 성명을 통해 발표한 소식인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커스텐 닐슨 현 백악관 비서실 차장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 닐슨 지명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닐슨 지명자는 존 켈리 현 백악관 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켈리 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는데요. 켈리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장기를 옮기자 함께 백악관으로 들어와 비서실 차장을 맡았습니다. 닐슨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정부 때 국토안보부 관리로 일했는데요. 자, 이곳 출신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동안 이 국토안보부는 대행체제 아래에 있었죠?
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차관이 장관 소임을 대행했습니다. 이 듀크 대행은 그간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를 연이어 덮친 이 허리케인에 대한 연방정부 대응을 지휘했었죠.
예. 자, 이 국토안보부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가 난 이듬해인 2002년에 신설된 부처입니다. 이 테러 공격 예방과 미 국민과 주요 국가기관시설, 자원보호 등의 임무 등을 맡은 국토안보부는 현재 15개 부처 가운데 인원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예, 사실 닐슨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 켈리 비서실장의 신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라인 스프리버스 초대 비서실장의 자리 대체한 켈리 실장이 해이해진 백악관의 기강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닐슨 지명자는 이 과정에서 켈리 실장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만큼 켈리 실장이 닐슨 지명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지명자를 지명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백악관 측은 닐슨 지명자가 국토안보 정책과 주요 사회 기관시설 그리고 비상관리 분야에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닐슨 지명자의 임명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죠?
맞습니다. 이 장관은 연방 상원이 인준을 해야 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닐슨 지명자는 국토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연방 상원에서 무난하게 인준될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11일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단원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사회가 이 컵스카우트에 여자애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보이스카우트라는 게 뭘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이스카우트는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정신을 심어주고 야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조직으로 특히 미래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11일에 나왔던 발표를 보면 컵스카우트에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건데 그럼 이 컵스카우트는 뭡니까?
네. 네, 보이스카우트 안에는 이 나이별로 구성된 조직이 있는데요. 만 7세에서 7살에서 11살 반 사이 소년들의 조직이 바로 컵스카우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자는 전혀 이 보이스카우트에 참가할 수 없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벤처스카우트 등 몇몇 조직에 여성이 참여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문호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위해서는 걸스카우트 연맹이 따로 있는데요. 이 보이스카우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 규모가 꽤 큰 조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걸스카우트가 있는데 왜 이 보이스카우트 측에서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네. 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측은 여자 단원들도 받아달라는 외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맹 측은 지도력을 키우는데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만한 것이 없는데 이걸 남자뿐 아니라 여자아이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단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요.
예, 사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최근에 단원 수가 줄어서 고민이라는 이 소식들이 연이어 나왔었는데요. 문호 개방이 뭐 이런 상황과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보이스카우트 단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데요. 걸스카우트 쪽도 뭐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이번 조처가 걸스카우트 쪽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군요.
네, 그렇겠죠. 이 걸스카우트 연맹 측은 지난 8월에 보이스카우트 연맹 측에 서신을 보내서 보이스카우트가 단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자애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걸스카우트 측은 여자아이들이 여자애들만의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반복했고요. 걸스카우트는 여자들만의 단체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이번 조처 말고도 최근 몇 년 새 아주 눈길을 끄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3년에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였고요. 2015년에는 동성애자가 스카우트의 지도자가 되는 걸 허용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이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성전환자를 단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 중 한 명, 어떤 사람들은 미국 스포츠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까지도 찬사를 보내는 베이브 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at's going somewhere. Out of here.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ABC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A는 애플파이, B는 베이스볼, 즉 야구, C는 쉬볼레, 대중적인 자동차의 한 종류죠. 물론 오늘날의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야구는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전 국민이 열광하는 것은 바로 이 메이저리그 야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1년에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의 수는 경기장 입장객과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 사람을 합쳐서 약 1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구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는 오랫동안 뉴욕 양키즈라는 유명한 팀에서 활약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 생활 중에 홈런을 무려 712개나 쳤으니까요. 타격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홈런이라는 것은 타자가 친 공이 경기장을 넘어서 관중석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경기장 건물 밖으로 넘어간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팔의 힘, 또는 스피드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홈런을 치면 자신이 경기장을 돌아서 한 점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보다 앞서서 1, 2, 3루의 선수들이 나가 있었다면 그들까지 싹쓸이해서 점수를 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야구의 최고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eep to center field and gone.
자, 그러면 이 베이브 루스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태어났을 때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들이 베이비 루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본래 이름은 조지 허먼 루스였습니다. 1895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자, 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고속도로로 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볼티모어인데요.
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베이비 루스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또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하니까 참 불우한 환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조지 허먼 루스는 발티모어의 길거리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이 물건도 훔치고요. 다른 아이들과 싸움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런 조지는 8살 때 남학생들만 들어가는 성 마리아 공업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 학교는 가톨릭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도 했습니다. 이곳 선생님들은 조지 허먼 루스에게 행동을 바르게 하도록 애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바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18살 때에는 아주 뛰어난 야구 선수가 돼 있었죠. 1914년 이 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그때 발티모어 오리얼스의 마이너리그의 잭 던이라는 매니저와 친구였는데요. 이 잭 던은 학교에 와서 루스가 이 투구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 팀에 와서 6개월 동안만 왼손잡이 투수로 뛰어보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잭 던이 아직 어린 조지 허먼 루스를 데리고 오자 이 오리얼스의 기존 선수들이 이 던스 베이브, 즉 던의 애기라고 놀려댔습니다.
예, 그때 그 놀리는 말이 이 조지 허먼 루스의 이름을 베이브 루스로, 그러니까 아기 루스라는 이름으로 굳혀지게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해에 또 다른 프로야구 구단인 보스턴 레드삭스가 베이브 루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베이브 루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로 활약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미국의 프로야구 조직을 좀 살펴볼까요? 메이저리그라고 불리는 이 미국 프로야구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야구팀은 모두 30개의 팀이 있고요.
이들 팀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모두 150회 경기를 벌입니다.
베이브 루스가 소속된 보스턴 레드삭스, 아메리칸 리그 팀이었는데 리그의 모든 팀들 중에서 이 베이브 루스가 가장 뛰어난 투수가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레드삭스는 베이브 루스가 공을 던지는 것, 즉 투수보다도 공을 방망이로 치는 것, 즉 타자로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이브 루스가 이제 타자로 변신을 한 거군요.
네. 1919년 베이브 루스는 공을 경기장 밖까지 날아가는 홈런을 29번이나 칩니다. 이 보통 선수들에게는 한 번도 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홈런인데요. 29번의 홈런은 그해 어떤 선수보다 많은 숫자였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베이브 루스가 레드삭스에서 뉴욕 양키스라는 팀으로 적을 옮기게 되죠.
맞습니다. 1920년인데요. 물론 이런 때 고액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 뉴욕 양키스로 간 베이브 루스는 그해 홈런을 54개나 칩니다. 그 다음 해에는 59개로 홈런이 늘어납니다.
예.
이 베이비 루스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예.
뉴욕 양키스는 베이비 루스 덕분에요 많은 돈을 벌게 됐죠.
예. 자, 관중들은 이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칠 때면 너무 흥분해서 관중석 의자가 부서질 정도였다고요.
이 실제로 1920년 일인데요. 그외 팬 한 사람이 베이비 루스의 홈런에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관중석에서 숨 움직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뉴욕 양키스 팀은 이 베이브 루스 덕분에 챔피언을 여러 차례 차지하게 되죠.
네, 세 차례 리그 챔피언, 그다음에 네 차례 월드 시리즈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이브 루스의 홈런 수는 더욱 많아지고요. 1927년에는 무려 60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베이브 루스는 이 인기만큼이나 말썽도 많이 일으켰다면서요.
네, 이 종종 경기 시간에 늦게 나와서요. 팀을 초조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걸핏하면 심판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썽을 자주 일으키자 1921년에 양키스 매니저는 베이비 루스에게 출전 정지 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해에는 경기 도중에 자기를 야유하는 한 팬을 잡으려고 스타디움을 빠져나가서 쫓아간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베이브 루스는 $5,000의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당시로는 거금이었죠.
자, 그런 베이브 루스였지만 진정 어린 충고에는 또 머리를 숙였다고요?
네. 1922년 일인데요. 뉴욕주의 지미 워커 상원의원이 한 공석상에서 그에게 전국의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을 좀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어서서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베이비 루스는 정말 딴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 베이비 루스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시간만 나면 곧잘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도 자주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 일화가 있으면 한 가지만 잠깐 들어볼까요?
이 1926년에요. 자니 실베스터라는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이 어린이는 몸이 쇠약해져서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의사가 만약 이 아이가 영웅으로 알고 있는 베이비 루스가 찾아와서 용기를 준다면 아이는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을 전해들은 베이비 루스는 병원으로 이 어린이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구 공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도 주고요.
예.
그리고 오늘 너를 생각하면서 꼭 홈런을 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자, 예고 홈런을 약속을 한 건데 네. 약속을 지켰나요?
지켰죠. 그날 오후 베이브 루스는 정말로 홈런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린이는 기적적으로 병을 회복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베이브 루스가 선수로 뛴 것은 언제까지였나요?
1935년 40세 때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해 베이브 루스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정된 5명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야구 감독이 되기를 바랬지만요.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3세 때인 1948년에 지병인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베이브 루스는 뉴욕시 부근에 묻혀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묘소를 찾아와 야구 모자와 미국 국기, 또 야구 공 등을 놓고 갑니다. 미국인들은 잠든 베이브 루스에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찬사를 받는 베이브 루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과 대화 중인데요. 제가 제이슨에게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내가 보니까 너 매일 오랫동안 컴퓨터로 일하더라.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계속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을 거야.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네 말이 맞아. 시력이 나빠지겠지.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Today's expression is take a toll, T-O-L-L,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Sometimes we do things that have a negative or bad impact on us. We may not realize it at first, but as time goes by, we notice the bad effects they have on us. This is when you can say that it's taking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어떤 행동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주다 혹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시력에 안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Let's review.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is to have a bad effect on someone or something. Take a toll.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One Republic의 Stop and Stare, 멈추고 바라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town is colder now. I think it's sick of us. It's time to make a move. I'm shaking off the rust. I've got my heart set on anywhere but here. I'm staring down myself, counting up the years. Steady head.
mind being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가 9월 21일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조약의 조건들을 법적으로 따르겠다고 동의한 겁니다. 이로써 모두 179개 나라가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학 무기 규제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25년 생화학 무기의 개발과 보유는 허용화돼 사용은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이후 1975년 미국과 당시 소련 등 22개국 정부는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조약인 생물학 무기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장비를 개발, 보유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보유한 무기나 장비는 파괴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품목의 개발과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아닌 조직들의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데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 협약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생물학 무기를 국가 권력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주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질병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통상 국제적 합의가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 끔찍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오늘날의 유전체 변형 기술은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생물학 무기의 생산을 더 용이하게 했고 그것의 탐지와 처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면역성을 지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뿌리거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바이러스를 공중에 살포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은 이 같은 끔찍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최대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은 지체 없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